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무에 다시금 붙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후에 수많은 갈등과 갈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인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을 때에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죽어가죠. 아무리 꽃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참 행복, 참 영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후부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왕들은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면서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학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어떤 이들은 절제하면서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해갈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인간을 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저는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국의 왕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6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죠. 찰스 왕세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이 다이애나가 자신의 그 삶을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애를 썼던 것은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머리를 한번 하는데 600만 원 들고 몸매 관리와 옷을 구입하는데 한 10억 정도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거식증도 오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것이 남자였죠. 남자를 바꾸어 보면은 만족감이 있을 줄 알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다가 마지막 남자를 만나서 결국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녀도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상들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마시고자 하는 이 물은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을 따라가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밑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도무지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특징이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세자비와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왕세자비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그리고 화련삼도 추구를 하고 남자도 추구를 하고 해봤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러나 수가성 여인 그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던져두고 그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진짜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상적인 모습의 이면의 세계를 보면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다른 모든 방법들은 다 틀린 겁니다.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그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남편은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자신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추구했던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무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만나고 있는 이 남편도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이 인생 이대로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고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보고자 이 여인의 선택을 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서 이 여인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남편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가정생활, 그 생활은 참된 행복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잠깐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보았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바꾸고 중독에 빠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이 여인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이중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불륜입니다. 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불륜이죠. 그 속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장소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으셔서 눈을 마주치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며 내 말대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다릅니다. 빛이 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둘째 주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마 매년 초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제가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이 예배의 기본 자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노아의 마음은 참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홍수 이후에 이웃들이, 친척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아픔 가운데만 빠져있지 않고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러든지 저러하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도 마음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뛰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만 높여야 하고 여러분 마음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1차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빼앗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은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대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산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을 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죠.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내 아픔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문제에 내가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주보에 말씀 나눔지 이쪽에 보면은 6번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인도의 교회는 지금 뜨겁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들이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지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나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사변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에,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쌀을 짊어지고 교회에 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말씀 사경회를 참석을 했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자녀를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고 휴게소가 깨끗하고 이런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배가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갈망이 약해졌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엘 엔 푸뉴마토 까이 엔 알레데이아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엔 푸뉴마토, 너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선 너희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이죠. 몸만 와있지 말고 너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죠. 푸뉴마토 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알레테야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감정을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알레테야죠. 거짓이 없는 모습,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읊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연극과 같다. 좀 마음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연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배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배우입니까? 그리고 누가 관객입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배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배우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 배우가 아닙니까? 그러나 키에르 케고르는 예배에서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고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관객이시고 하나님만이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관객은 사실은 조금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졸아도 괜찮고 예배 중에 핸드폰이 와도 살짝 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우라면은 생각은 달라집니다. 배우는 절대로 지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객을 위해서 먼저 와야 합니다. 배우는 졸아서도 안 됩니다. 관객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는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왜? 관객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왕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는 목사님들 설교 더 못했습니다. 지식도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배우라면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예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한 예배들이 되고 이 예배가 점점 무뎌져 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멸망해 가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예배에 실패를 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올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에 이왕 시간 내어서 오시는 거,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52주입니다. 365일 중에 52주는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52주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속담 중에 안식,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사탄은 끊임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바로 그 일환입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놀러 가고 개인의 그 일을 보러 가고,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휴식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2주 주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주일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